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네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옛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네, 15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사는 이 삶이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삶일까? 생각을 해보면 욕망에 사로잡혀서 죄악의 종이 돼서 또 세상이 끄는 그대로 육체가 끄는 그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소천하신 김대인 선교사님 미얀마에 참 그 내전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데 많은데 오직 그 마음에 복음을 품고 복음만 생각하고 지금 이 시대에는 복음을 위하는 사람은 많아도 복음만을 위해 사는 사람 많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많아도 주님만을 위해 사는 사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선교사님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걸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하고 목사님이 오늘은 울지 마라.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날이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김대인 선교사를 닮아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하셨는데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인데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김대인 선교사님 친구가 누구냐면 허인수 목사거든요. 같은 고향 친구고 백혈병으로 죽음 앞에 있을 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 근데 이제 살아있을 때 허인수 목사님, 나는 빈 깡통이어서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난다. 그러니까 김대인 선교사님, 너는 소리라도 나서 괜찮다야. 나는 그 소리도 안 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이지만 주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을 위해 주를 위해 사는 그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게 복음만을 위해 살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수밖에 없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부인이 남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시는 우리 남편이 우울증이 오고 그러다가 도박에 손을 대서 빚더미 안게 됐는데 이제 남편에게 우리 별거하자. 난 이런 당신하고 같이 못 산다. 빚 다 정리하면 그때 내가 같이 살아도 지금은 내가 같이 살 수 없다. 그러면서 저에게 그렇다고 해서요, 제가 제 남편을 미워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사랑해요. 그렇지만 이렇게는 내가 못 산다는 거죠. 저 사람이요, 나를 너무 의존해요. 이렇게 문제 일으켜놓고 사고 쳐놓고 나를 의존하고 있으니까 제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결단을 내린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런다고 남편이 바뀔까요? 과연 그렇게 하면 빚을 다 정리하고 합치는 그날이 올까요? 빚을 다 정리하고 합치는 그날이 올 수는 있어요. 함께 살다 보면 또 그 길 갈 건데요. 그런다고 변하지는 않을 텐데요. 남편께서도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는 않을 텐데 자신이 원치 않는 그 길을 가면서 지금 괴로울 건데요. 고통스러울 건데요. 남편이 변하기를 바라죠. 그렇게 해서는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시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사람이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느 한계점까지 육체에 도움은 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나를 기대하니까 그 기대를 끊어야 되겠다. 그런데 자매님은 자신을 믿는 마음을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자매님 먼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요? 남편이라는 그 형편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자매님 마음이 바뀌면 자매님 마음에서 이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면 자매님 마음 안에 남편이 이미 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송합니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세계를 모르는 거지요. 자매님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죠. 나를 바꾸신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바꾸신 나를 여기까지 이끄신 그 주님, 우리 남편 바꾸시면 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남편, 내 남편 마음 안에 일하시면 얼마든지 우리 남편 변할 텐데. 저 사람을 바꾸실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바꾸시면 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면 돼.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자매님 삶 속에 자매님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려면 자매님 자신을 믿는 마음을 내려놔야 하고 자신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사실은요, 제가 저를 버리려고 하는데 잘 안 버려져요. 저를 포기해야 되는데 알거든요. 잘 그게 안 돼요. 참 쉬운 거예요. 버리는 게 왜 그렇게 어려워요? 참 쉬워요. 대덕의 목사님이 한 달 전인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면서 빈손으로 오기가 그랬는지 김천 특산품이라고 사오셨어요. 그게 뭐냐면 찰보리빵이더라. 그래서 아, 이렇게 사오셨는데 같이 드시자고. 이제 봉투를 뜯어가지고 하나씩 드리면서 제가 딱 개봉을 했는데 힐끗 쳐다보고 입에 딱 넣으려고 하는데 입으로 가져오는 사이에 반짝하고 뭔가 비치는 거예요. 어, 이게 뭐지? 하고 다시 가만히 보니까 곰팡이가 피었어요. 우선 잠깐만. 드시 마요. 여기 보세요. 곰팡이가 피었어요. 이거 다시 갖다 줘요. 그래가지고 두 개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꼭 보내세요 했더니 아직 안 보내네. 여러분 여기에 이 김천 특산품 찰보리빵, 아이고 김천 지명을 이야기해서 미안하네. 어쨌든 곰팡이가 핀 걸 알면 버려요, 먹어요? 이 버리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 이 빵 내가 좋아하는 빵인데 아무리 봐도 곰팡이가 슬지 않았는데 이거 부패했다, 그거 상했다, 먹지 마라. 그때 버리기 정말 어렵겠죠. 제가 이 먹으려고 했던 게 맨 위에 첫 번째 거였단 말이에요. 이 목사 힘들 거에는 곰팡이가 안 썰었어요. 제 거에 썰었어요. 그 큰 봉지 안에 들어있는 모든 거 다 상한 거예요? 안 상한 거예요? 이거 하나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버리는 게 왜 어려워요? 자신의 무익함을 알면,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럽고 형편없는 인간인가를 정확하게 안다면 버리는 게 왜 어렵겠어요? 정확하게 모르니까 어려운 거죠. 어제 우즈베키스탄 CLF 목사님 두 분과 화상 미팅을 했어요.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쭉 전했는데 고려인 목사님은 온 가족이 코로나가 걸렸다. 사모님도 걸리고 딸도 걸리고 그 중에 목사님이 가장 심하게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 나왔는데 폐가 많이 상했는지 아직 호흡이 좀 어렵다. 저희들이 약품을 좀 지원하고 했는데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많이 회복이 됐다. 제가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칠 때쯤 됐는데 한 목사님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아예 제가 말씀을 거의 다 마쳤습니다. 다 마무리하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질문하시죠. 목사님 설교 중에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을 행할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하는데 성경을 너무너무 모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아,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구나. 그걸 알면 참 좋은데. 불과 얼마 전인데 장로교 목사님이 박 목사님에게 저 질문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시대에 세종대왕 시대에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든지 아주 불순하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억지 춘향이로 하는 것이 둘 중에 하나죠. 내 앞에 계신 목사님이 정말 어떤 목사님인지 알면 아, 이분에게서 뭔가 믿음의 세계를 배우려고 하고 배울 마음이 있으면 겸비한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에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질문 안 하겠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어찌 그런 질문을 다 하시죠? 저한테 해보세요. 제가 다 풀어드리죠. 그 귀중한 시간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아니 나는 궁금해서 묻는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분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 이제 알 것 같은 거예요. 아니 본인도 그게 안 풀어졌으면 어떻게 사람들에게 의문을 성경을 깨우쳐주고 믿음을 갖게 하고 이끌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말장난하고 있는 것이지. 정말 내가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렇다면 부끄러워해야죠. 제가 목사지만 이런 의문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목회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풀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정말 내가 몰라서 의문이 돼서 들을 마음을 가진 겸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신 영적 수준을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정말 겸비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예, 제가 이런 것 하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목사가 됐습니다. 이런 목회자가 한국에 참 많겠죠. 무신론자도 아니고 평신도도 아니고 목회자이면서도 이런 부분 하나 정확하게 말씀으로 처리되어 있지 않는. 그런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죠? 세종대왕이 이순신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것도 해결, 그것도 모르면서 자기는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지요? 중요한 건요, 이순신보다도 세종대왕보다도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확신을 갖는 게 먼저예요. 이순신 장군 구원받는 걸 알았는데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정작 자기는 더 불쌍한 사람 되는 거잖아요. 목사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범죄한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서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짓밟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말씀을 짓밟을 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선악과 따먹으면 선을 행할 능력을 준다고요. 그렇다면 인간이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이 왜 필요하지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면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지요?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선을 행할 능력을 주시고 죄를 이길 능력을 주는 게 아니고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우리 속에 들어온 거다. 이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 어떻게 속이는 줄 알아요?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진실되게 살아야지 그 생각하는 동안 실제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은 그렇게 사는 선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인간에게 선을 행할 능력을 줬다는 기록이 없어요. 창세기 6장 5절 항상 악하다고 그랬고 시편 14편에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도다고 돼 있고 로마서 3장 10절에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돼.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로마서 3장 4절에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에게 부자가 오니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했을 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딱 선 것버렸어. 그렇다면 선하신 예수님은 오늘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선한 것이 없는 죄인에게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악밖에 없는 인간, 선행할 수 없는 인간, 저하고 더러운 죄인에게 선하신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내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죄에서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가 필요한 거지. 오늘도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하고 용서를 구하고 울부짖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 왜 필요합니까? 자신이 죄를 씻으려고 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방법으로 죄가 안 씻어지니까 10년 동안, 20년 동안 평생을 죽는 그날까지 죄 용서해달라는 타령만 하고 인생을 끝내고 마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멸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시는 것이고 단번에 사하실 수가 있고 그분이 흘리신 피라면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희게 씻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아멘. 성경을 목회자들이 안 읽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의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게 제가 조목조목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풀어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시다. 아, 목사님. 성경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성경 구절을 다 적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적어드릴게요. 제가 자매님에게 이야기했어요. 남편이라는 형편을 주신 분이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자매님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네 남편 네가 바꿀 수 있어? 네 남편 그런다고 변할 수 있겠어? 그건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세계, 그래서 나는 알 수 없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세계인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당신이 해주십시오.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거고 자매님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다, 나를 온전히 하셨다는 믿음 하나 들면 그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직 그 믿음이 없지요? 예. 그래요. 하나님 그거 보셨어요. 자매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을 주시면서 자매님 마음에 정확한 믿음을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과 정확한 마음의 관계를 맺고 싶으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좋은 나무가 나오고 못된 나무가 나오는데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 맺고 못된 나무에 나쁜 열매를 맺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한테 찍혀버려 던진다 그랬으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바로 못된 나무, 내 나무잖아요. 내가 그 못된 나무잖아요. 나에게서 어떻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요? 무슨 선한 열매가 거기서 맺혀지겠습니까? 반드시 도끼에 찍혀져가지고 불에 던져져서 불사름을 받아야 할, 멸망을 받아야 할 죄인인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거기요. 마음의 심판이 와야 돼요. 마음의 사망이 와야 하는 거예요. 마음의 멸망이 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미워지면, 내가 싫어지면, 나를 버린 게, 내 모습을 정확하게 발견하면 나를 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니.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다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난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걸 본다는 것.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짝이 있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의 거룩합니다. 요즘 어떤 교회에서는 우리가 성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거룩하게 해놓은 거 믿지? 맞아요, 안 맞아요?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해놓은 거 못 믿으니까 거룩하게 되려고 성화를 이야기하지. 믿는 사람은 성화 이야기 안 해요. 이미 내가 거룩하게 돼 있는데 뭐 하려고 성화를 이야기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예수님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는 사실 믿으면 왜 또 죄 용서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겠어요? 안 믿으니까 그렇지.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이미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거룩하게 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건 못 믿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지. 그래서 성화하려고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믿을 때 성화가 필요한 거지. 믿는 사람은 성화가 필요 없어요. 이미 거룩하게 됐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하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왜요?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니까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놓으신 사실을 믿는 거니까 쉬운 거다 이 말이에요. 믿기만 하면 되니까. 자신을 믿으니까 자신이 그래도 알 수 있다고 자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자매님, 자매님 마음에서 그렇구나.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셨구나. 주님 나를 온전케 하셨구나. 그렇다면 그 온전케 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온전케 하신 것처럼 내 남편도 온전케 해 놓으셨네.
그렇게 믿으면 마음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서는 이미 남편 변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말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찾아왔어요. 네 원함이가 살리라 그러셨어요. 그 주님 믿으면 죽은 지 나흘 됐지만 썩어서 냄새가 나지만 무덤에 갇혀 있지만 마르다의 마음에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근데 마음에서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돌 옮겨놔라, 믿느냐, 돌 옮겨놔라, 안 됩니다.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자꾸만 그러시네.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좀 내버려 두세요. 귀찮게. 안 믿으니까. 예수님 죽은 나사로 살려주러 왔잖아요. 죽은 지 나흘 됐어도 썩어서 냄새가 나도 그거에 중요한 게 아니고 난 살려주러 왔다니까. 살려주실,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실 예수님이면 되잖아요. 아멘 좀 해봐요. 저 줌에 계신 분들도 좀 아멘 좀 해봐요. 쳐다만 보고 있지 말고. 반응도 안 하네. 그래 이제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에서 해결하는 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내가 볼 때 어떠하든지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금요일날 목요일날인데 기도원 원장님 원장으로 계시는 목사님이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전에 순복음교회에 목회자로 계시던 분이 제대 목사님도 몇 분, 그리고 또 대전에서 CLF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가서 기도원에 둘러앉아가지고 한 분 한 분 간증을 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해. 너무 소망스러운 거, 너무 행복한 거. 마치 왔는데 그 다음날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어제 뭐 모임이 처음 거기서 모임을 갖는 건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모임이 좋았습니다. 저도 이 모임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매주 모인다고 들었는데 미리 이야기해 주시면 다른 약속 안 잡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은 내가 그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습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나도 여기 같이 하게 해주면 나는 고맙습니다. 그 목사님 70세시거든요. 그 나이 드신 목사님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마음에서 송구스럽긴 하지만 이 목사님이 복을 받으시겠다. 은혜를 입으시겠다. 하나님이 돕겠다. 그 마음이 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사사기 여호수아 성경이죠. 14장에 6절부터 읽었는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날에 자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너희로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더 가로놓였는데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놓여서 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을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너희는 여기 가만히 앉아있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보내고 백성은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딥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이미 맹세하신 땅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 창세기 12장에서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라 말입니다. 이미 그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홍해라는 형편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뭐라고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기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하지 않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낫겠노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도 없고 약속도 없고 가나안의 소망도 없고 오직 자기 육신 하나 지키려는 마음밖에는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로 바다를 딱 치니까 홍해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지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다에서 나왔을 때 바로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들어왔을 때 땅 물을 합쳐버리니까 그들이 시체로 다 변했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그 큰 주님의 역사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제야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셨건만 아직도 그들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들 마음에 정확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맛봤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맛봤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했어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약속을 그 마음에 세워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12명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 갈렙은 말하기를 올라가자 우리가 그들을 능히 이길 거다 올라가자. 근데 10명의 족장들이 악평하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 그건 있을 수 없어. 그들은 장대한 자손이야.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기지 못할 거야. 올라가서 안 돼. 다 죽을 거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떼와 같은데 그들 볼 때는 어떻겠어 우리가? 그건 누구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메뚜기로 보이는 게 아니고 신으로 보이는 거고.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다니까요. 성경을 구석구석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구원이 골리앗의 칼이나 창이나 단창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그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형편에서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담대했어요. 왜요? 약속을 믿으니까요. 왜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소망이 가득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나름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릴 때가 많은데 어제 북콘서트 우리 이제 독서토론을 했는데 그 책 속에 슬기로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하면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학교 교육이라는 건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잖아요. 실내 수영장에 수영할 때 변수가 없잖아요.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냥 실내 수영장에 그냥 이렇게 수영만 하면 돼요. 그러나 사회생활에는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이 때로는 무익할 때가 있어요. 왜냐고요? 사회생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바다에 잠시도 쉬지 않는 그 겉세게 몰아치는 파도와 같은 바다에서 파도치는 바다에서 수영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곳에는 변수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서 힘과 지혜를 찾아와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수용력이 얼마나 되느냐. 그것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 부족한 것을 내게서 없애야 되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함을 그대로 두고 내가 뭔가 깨달았어도 은혜를 입었어도 주님의 세계를 경험했어도 자신의 부족함을 알아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바라고 사는 사람. 그 마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이제 85세가 되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니스 사람 갈렙 그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때 모세에게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겠노라고요. 내 나이 80세지만요. 전 85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내게 힘을 주셔서 전쟁에나 출입에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10절에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 행한 이 45년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 갈렙입니다. 아멘. 갈렙처럼 사십시오. 모세를 통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내게 일하시고 갈렙의 마음에 소망이 있잖아요. 갈렙의 마음에 믿음이 있잖아요. 갈렙의 마음에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마음이 그들 마음에 그 마음이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병거를 가졌던 그들이 아무리 큰 거민들이라 할지라도 전혀 갈렙의 마음에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15절을 볼까요?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 됐다. 헤브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여분네 아들 갈렙이 전쟁을 해서 전쟁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스라엘에서 목사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이 날라왔어요. 몇 년 전에 한국의 캠프를 참석했던 국장님 되는 분이 부시장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초청하는 초청장을 보내고 그리고 목사님 오시기 전에 마인드 교육 선발대를 보내주십시오. 교육부를 위시해서 모든 정부 각처 기관에서 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청을 하기를 그러면 국무총리 초청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이번에 신임 국무총리는 저희들 팀과 저번 총리보다 훨씬 관계가 좋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목사님이 10월 달쯤에 가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뵀는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두 번 십계명 돌판에 글을 쓰셨다. 하나님, 예수님이 땅에 두 번 글을 쓰셨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보면 옛 언약은 파하여지고 새 언약을 세우리니. 근데 구약 성경을 믿는데 여기 새 언약이 나오지 않느냐? 예레미야 31장에 여기서 말한 새 언약이 뭐냐? 예수님이 두 번째 글을 쓰실 때 새 언약을 쓰신 거. 그 새 언약은 뭐냐?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내가 다시는 너희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신 거다. 우사 이 말씀 전하시려고 하십니다. 미국에 갔는데 또 목사님 인사를 하면서 제가 새언약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님이 앉자마자 목사님 새언약이 뭔지 아십니까? 새언약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새언약을 이런 겁니다. 쭉 복음을 전했는데 그 목사님 그렇게 기뻐하시네. 여러분,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어떤 형편을 만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실버대학에 그리고 마인드교육원에 정부에서 우리가 방송하고 온라인 방송할 수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장비를 지원해 주게 됐다. 그런 정부로부터 한 2천만 원 가까이 되는 이제 장비를 신청을 했는데 그게 선정이 돼가지고 2천만 원 다 나오진 않지만 거의 다 나온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영상 편집할 수 있는 150만 원짜리 노트북이 두 대 또 한 대 녹화할 수 있는 카메라,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보다 더 좋은 카메라가 하나씩 나온다. 그리고 방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60인치 커다란 TV도 하나하나 장비들이 다 이렇게 승인이 돼가지고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 걸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감사하던지.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마음껏 지원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이제는 뭐 돈 없어서, 뭐 사람 없어서, 뭐 교회가 작아서 일 못한다 그런 소리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해되죠?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전에 믿음을 경험한 적이 있는 거예요. 그가 약속을 의지해서 나갔을 때 하나님 기뻐하심 우리 밥이다. 하나님 기뻐하심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할 거다. 85세가 된 지금도 여호수아 그 여분네 아들 갈렙은 마음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약속을 의지해 나가면 하나님 역사한다. 하나님 도우면 된다는 그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도 갈렙처럼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요셉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한 곳만 보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7장을 보겠습니다. 14절 모니터 한번 띄워주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미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네게 너무 좁을진데 브릿 사람과 느바이 사람의 딸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이 가로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난한 사람에게는 벳산과 그 향내에 거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하는 자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일러 가로되 너는 큰 민족이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난한 사람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자, 여분네 아들 갈렙이 가진 마음하고 요셉 자손이 가진 마음하고 전혀 다르죠. 그죠? 그러잖아요.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원망하고 있어요. 우리가 큰 민족인데 우리의 수가 많은데 왜 한 분깃 한 지경만 주느냐. 그러냐. 가서 개척을 해라. 너희 큰 민족인데.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받아가면 되는데 그 마음도 안 받고 그들은 철병거가 있나이다.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다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는 그들을 능히 이기리라. 그들을 능히 쫓아내리라. 이미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아멘. 철병거가 있어도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요. 왜 두려워하죠? 왜 걱정하죠? 왜 염려하죠? 안 믿으니까. 여분네 아들 갈렙은 믿음으로 가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취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세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나이 85세지만 지금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 나에게 일하시면 그들을 능히 쫓아낼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데 요셉 자손들은 불평하고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그냥 그 형편에 머물러서 원망할 줄은 알고 불평할 줄은 알면서 그 마음 받아서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역사할 텐데 그 마음을 받고 그 마음을 따라가려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시온성을 칠 때가 1003년이에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려고 할 때가 1405년이에요. 그 시온성 가나안 땅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다 주셨는데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간 지 402년 만에 다윗이 그 시온성을 취하려고 들어가는데 여부스 사람들이 누가 감히 시온성을 치려고 하느냐? 그게 이게 뭔데? 한번 쳐들어와 봐. 이 성 안에 있는 소경철 뚝발이 너들이 너들 이길 거야. 다윗이 화가 났어요. 나를 어떻게 알고? 여봐라. 당장 시온성을 치고 들어가라. 지금 성문이 굳게 닫혀 있고 성 안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은 길을 찾아내더라. 저기 봐라. 수구가 있지? 저 수구로 올라가. 402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402년 뒤에 시온성을 빼앗았는데 402년 전에도 이미 주셨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때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분네 아들 갈렙과 같은 사람이라면 그 시온성 이미 빼앗았겠죠. 그죠? 이미 점령했겠죠. 그 전에.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듯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 그 약속대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 자손처럼 절병거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형편을 보고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여분네 아들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면 이 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하나님이 능히 출입하게 하시고 전쟁에도 출입에도 능히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어 갈 때 하나님이 갈렙 속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의 갈렙이 돼서 믿음으로 한번 내딛어 봅시다. 한번 부딪혀 보자고요. 아멘. 저를 의지해서 발을 내딛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돕나 한번 부딪혀 봐요. 두려워하지만 말고 형편만 보고 탐만 하지 말고 원망만 하고 있지 말고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부딪혀 보면 하나님이 분명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너무 소망스럽지. 갈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저도 갈렙처럼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도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 모두가 복음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김대인 선교사님이 복음만을 위해 살아왔던 것 우리도 그렇게 닮아서 복음을 위해 사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